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매일 아동 실종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평균 3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1년이면 만 건이 훨씬 넘습니다. 실종된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시간 정도이고 실종된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면 발견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장기 실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된 아동 가운데 매년 25명, 26명 정도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신문에서 34년 만에 부모를 극적으로 만난 김영호 씨의 가명입니다. 김영호 씨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상도동에 살았던 영호 씨는 11살이었던 1976년에 동네 형들과 어울려 별 생각 없이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낯선 도시에 내려진 영호 씨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관에게 자기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댔지만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드물었던 시절이라 그것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 씨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단란했습니다. 행상을 했던 영호 씨 아버지는 첫 부인 이 장남인 영호 씨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몇 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딸을 얻고서 행복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먹고 놀러 나간 아들이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10대의 구두닦이 형이 영호 씨를 거두어 주었고 이름도 새로 지어주어서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또 영호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경찰관이 새 이름으로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영호 씨는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야간 중학교를 끝으로 더 배우지 못했습니다. 20대 때에는 시골 강가와 도랑을 찾아다니며 민물고기를 잡아서 도매상에 넘기는 일을 했고 30대 때에는 민물고기 도매상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악착같이 일하면서 두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영호 씨는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헤어진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았지만 주민센터로부터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 기록은 그 기록이 5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종 아동 명단을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영호 씨 아버지도 아들이 실종된 직후부터 4년간 생업을 전폐하고 아들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새엄마인 내가 섭섭하게 돼서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영호 씨 부모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실종 아동을 찾는 모임에도 나갔고 실종 아동을 찾는 전문기관이 생기자 거기에 아들의 신상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가 주민센터를 지나가다가 실종 아동 전문기관이 배포한 실종 아동을 찾는 알림 쪽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의 옛 이름, 또 실종 시기가 비슷한 한 아이를 보고서 기관에 연락해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과 34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의 그 부모를 향한 그 열린 문과 영호 씨 부모의 아들을 향한 그 열린 문이 서로 마침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린 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무시아와 부르기아, 루디아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국경도시 빌라델비아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빌라델비아가 세워지게 된 연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으로 하면은 에서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유럽을 원정하러 가던 길에 이곳에 이르러 쉴 만한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큰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소나무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그 소나무에다가 비싼 선물을 걸어두고 그 소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군인까지 한 명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속리산 입구에 천연기념물 103호인 높이 15-16m 정도 되는 정이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1464년 조선의 세조 임금이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를 행차할 때에 가마를 타고 갔었는데 소나무 아래까지가 가마에 걸릴 것 같아서 연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그 가지를 위로 올려서 임금이 타고 있는 가마인 어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세조는 이 소나무에게 정이품, 지금으로 하면 장관급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 일화가 빌라델비아를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에는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필라델프스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부르기아와 루디아의 헬라의 언어와 문화, 가치관 등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나 빌라델비아의 역할은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세 가지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지 다윗의 열쇠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열고 닫는 것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의 모습만으로 그의 미래까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의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가롯 유다와 바울이 된 사울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다 가롯 유다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된 사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들이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향해서는 그 문을 일찍 닫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문을 끝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늘날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8세에 주님을 영접한 한 미국 할머니 이야기를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룰라 웰리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11명의 자녀와 22명의 손자와 45명의 증손자와 20명의 고손자 등 98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딸들이 먼저 주님을 믿고서 50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어머니께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세례를 받으시도록 수차례 권면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가족들의 옛 얘기를 하는 중에 딸들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날 룰라 웰리스 할머니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분의 연세가 108세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109세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룰라 할머니에게 109년 동안 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십니다. 이 문은 복음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동안 2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2주짜리 단기 해외 봉사만 갔다 와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년을 넘게 다니며 사역한 내용을 27절 단 한 절로 보고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보고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의 죽음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문을 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문을 염인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아무리 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로봇이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완성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역시 연약할 때도 있었고 근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음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짓 사도라고 비난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야 하는 연보를 착복했다는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신 자신의 입장을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날짜가 되어도 디도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과 염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토록 착잡해 있을 때에도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이른 바울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100길로 이틀 정도의 거리입니다. 바울은 그 거리를 닷새를 걸려서 왔습니다. 해상에서 맞바람이 심하게 불었거나 배를 수선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온 드로아였고 유두고를 살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기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나야 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영어의 몸의 상태로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까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열린 문과는 상관없던 존재였습니다. 김영호 씨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심에도 34년 동안이나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생명의 꼴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부르기아와 루디아의 헬라의 문화를 전하기 위한 문이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작은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화요일이었습니다. 30대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규 목사님께서 교구에 있는 청년의 아버지가 말기 방광암으로 입원 중이신데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없으시고 혹 병에서 회복되면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2월 12일 목요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분의 생명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다리에 손을 얹었는데 두 다리는 물론 아랫배까지 더 이상 바람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진 공과 풍선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그분은 아주 맑은 정신을 갖고 계셨고 다방면에 지식이 많은 참 총명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님은 죽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면 인생은 참 깁니다. 80년이나 삽니다. 그분은 72이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인생을 두고서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전부 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일주일, 이주일 후면 쓰레기통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성경은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뜨고 나면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인간에게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갑니다. 부모가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나면 자녀들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님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내 손을 붙잡아주어도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주지 않아도 그분이 잡아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서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손을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혹 제가 손을 놓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물론 죽음 이후에도 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4일 토요일에 그분은 정재규 목사님께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5일 주일에 부인과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엿새 후인 12월 21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 문을 여시고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저를 떠밀어 그분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영원한 문 안쪽으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본래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우리도 열린 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닫히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게 하시고 가장 온전한 자녀의 형상이게 하시며 가장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모조품과 진리의 짝퉁을 따라서 살면서도 그것이 진품과 명품인 줄 알고 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는 헬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전하는 통로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닫지 않으신 문을 우리가 닫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닫으실 때까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